여러분 주안에 참 반갑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펼칠 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며 좀 멈칫하게 하고 당황스럽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 규례들을 마주할 때나 또 오늘 본문과 같이 그 시작부터 이름들이 등장할 때에 우리가 조금 머뭇하게 하고 계속 읽어나가기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우리 창세기에 이름들이 계속 거론되는데 바로 앞에 있는 10장에도 그랬고 5장에도 그랬는데 오늘 시작인 11장 후반부에 또 이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름들은요, 단순하게 그냥 의미 없는 계보들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핵심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이요. 먼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잃어버린 세대에서도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을 상실하고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두 가지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왜이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보신 것과 같이 우리 창세기 11장 앞에는 큰 사건이 일어나죠. 우리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창세기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으로 나누면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딱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치 경첩과도 같이 우리 양쪽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브릿지가 되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분위기를 보면 앞과 뒤가 굉장히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까지의 내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앞에 1장 창조로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인류의 역사,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보실 12장부터 창세기 끝까지 50장은 족장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 가정과 개인에게 임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장을 보면 11장의 앞에는 바벨론 탑을 통해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행태를 인간들이 보이죠.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언어가 서로 통하지 못하도록 또 세상에 그들을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주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이름들입니다. 보면은 앞에 이름을 내자고 했을 때 그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여러 이름들부터는 하나님의 등장이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 시간의 흐름을 보면 앞에 이제 탑을 쌓은 이후에 1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된다거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름만 거론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통해서 침묵하고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름들을 거론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계보의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들이 거론되는데 이름들을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별로 많이 없어요. 처음 우리가 보거나 실제로 성경에서 딱한 번만 나오는 이름, 그리고 그 이름과 나이 정도만 거론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무명과도 같은 이름들이지만 하나님은 무명과도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에는 우리 11장 우리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예비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통로로 이 앞에 우리가 읽은 거론되는 이름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무명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에 참여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예수님께로 이어진 계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예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무명가도 같은 사람들 통해서 놀랍게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통의 일상을 살고 있잖아요. 때때로 내가 얼마나 하찮은지 또 보잘것없는지 얼마나 미약한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 혹은 오늘도 죄 안 짓고 살면 다행이지 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우리가 살 때가 있죠. 그런데 보잘것없고 연약해 보이는 무명가도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보통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오늘도 당신의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예비하시고요. 이제 드디어 데라의 가정이 나오죠. 27절부터 30절까지는 데라의 가족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성 역사를 예비하는 거죠. 그래서 저 유명한 창세기 12장 1절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사명장으로 불리우는 그 내용이 준비되기까지 하는 그 토양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되는지 한번 볼까요? 잘 준비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28절입니다. 28절 시작.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이제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있는데 여기 보면 세 아들이 거론이 되죠. 누가 먼저 낳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학자들의 말을 살펴보면 그래도 하란이 첫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신빙성을 갖는데요. 첫째가 아니던지 간에 지금 어떤 일을 마주하고 있죠? 아들이 먼저 죽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아들인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자녀가 먼저 죽는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자녀가 먼저 죽은 거죠. 우리가 지금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하기 싫은 일을 이 아버지가, 데라가 마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 자녀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자녀를 잃은 것 이상을 사실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가문을 이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고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징조로 여겨졌거든요. 자녀 잃은 것도 슬픈데 세상에 따가운 눈초리와 눈총과 질타를 받았다는 것이 고대 근동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아들이 죽었어요. 지금 그렇게 아름다운 구속 역사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이 아브라함, 데라의 가정과 그의 아들인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들이 죽은 이 가정이 평탄치 않고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례입니다. 그 밑에를 볼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례가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례가 아이를 갖지 못한 그 스토리는 너무나 유명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사례를 소개하는 첫 시작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사례는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가정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태서 보기만 해도 참 마음 아프고 또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또 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또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사랑하며 이렇게 사는 가정들도 참 많이 있죠. 지금도 결혼한 가정이 부부가 아이를 가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입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는 굉장히 지극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었는데 여성의 역할은 결혼을 하면 자녀를 출산하는 거였어요. 자녀도 그냥 자녀가 아니라 남아 아들을 출산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성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실 우리가 알죠.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여성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죠. 남자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크리스찬이 우리에게는 결국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린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그 모든 화살이 여성에게로 주목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없는 것도 지금 서러운데 그 없는 것 때문에 질타를 받고 따가운 눈총 가운데 그렇게 버텨내야 됐던 것이 바로 여성의 처지와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얼마나 그 아들이 없는 서러움 때문에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아들을 달라고 하는 절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가 이랬고 사례는 자식이 없었고 특별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슬프고 아픈 과정에 있는 거였죠. 자,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이 데라의 가정이 잘 준비된 날을 한번 보았습니다. 데라의 가정이 어땠죠? 뭔가 불가능하고 결핍이 돼 있고 죽음의 모습이 드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에는 굉장히 부족해 보여요. 이 두 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한 가지 더 부족한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데요. 바로 아브람의 아버지 이 데라의 모습입니다. 아들 하란을 먼저 잃어버리고 이 아버지는 큰 상실에 빠졌겠죠. 이 상실감에 있었던 이 데라는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동하다가 사실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들어간 여정에서 가나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하란에 정착합니다. 잃어버린 아들 이름이 하란이었죠. 동일한 지명 이름이 또 하란으로 나오거든요. 하란에 정착하는 거죠. 이 아버지 데라의 좀 이렇게 분명하지 못한 연약한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이 가정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지 못했고요. 또 아들이 먼저 죽은 가정, 가문이었고요. 또 기업을 이어갈 수 없는 또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질타할 만한 그런 모습이 데라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고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이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불가능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핍되고 막히고 또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는데 우리를 또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경험치에 하나님을 재단하여서 하나님을 작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본문을 앞뒤로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람과 그 사라에 대한 본문을 신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에게 소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죽으면 다 끝이지 라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없는 것, 없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자이시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붙잡으시고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죄성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에 참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입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 가운데 참으로 무명의 이름과도 같은 자들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 구원의 계보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무명과도 같은 우리를 그리고 데라의 가정과 같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맡겨주신 일이 있으실 텐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이웃부터 하나님께서 학교에 두셨다면 학교에서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이웃에게 또 믿지 않는 불신하는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고 또 가정예배를 시작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대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의 계보에 우리를 쓰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주 앞에 아뢰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 계보의 역사에 잃어버린 자들을 부르시는 이 사명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혈통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에 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또 내 이름이 너무나 작고 미약해서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무명과도 같은 이름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궁극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음의 계보 또 구원의 계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눈뜨고 살게 하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주하신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롭게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일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요? 담대하고 어떻게요? 담대하고 살아내시는 복된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아뢰일 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명과도 같은 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성함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새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